예, 모뵌 동안 모뵌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우리 마운틴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지금 우리 예, 이상기 장로님 봉독하셨는데요. 26절만 우리 목소리 합해서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봉독 시작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이장로님 봉독한 것은 개역 개정판이고 예, 지금 이것은 개역판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조금 다르지만 뜻은 똑같아요. 예, 뜻은 똑같은데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6절에도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글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마치시면서 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까? 이 문장을 보니까 예,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활동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활동하신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하셨나. 그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나? 왜 몰랐을까?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것이 확실해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제3계명 무엇인지 아시죠? 10계명 중에 제3계명. 너희는? 너희 하나님? 이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000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사람들이 그 계명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으면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글자,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없는 글자라고 여러분 익숙히 다 들으셨죠? 예,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 우리 한글은 모두 다 스물넉자죠? 예, 스물넉자 중에 모음이 몇 개예요? 열 개예요. 그게 자음이 14개인데요. 히브리 글자는 뭐가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이 22자예요. 22자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글자는 말입니다. 제 이름이 김명호인데 기역, 미염, 이영, 희엇 그렇게 적어놔놓으면 어떻게 읽어요? 예? 아니 그러니 제 이름이 기역, 미염, 놈의 미염, 이영, 희엇 이거 어떻게 읽어요? 히브리인의 글자가 모음이 없이 자음분입니다. 어떻게 읽었나? 그 읽은 것은 조상으로부터 읽어 내려오던 전통을 밑에 사람들이 배워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가 발음도 달라지고 똑같은 글자가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이 네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자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 글자로 요드, 헤, 와우, 헤입니다. 헤가 똑같은 글자 두 자가 들어있죠. 요드, 헤, 와우, 헤. 이 네 글자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으니까 그거 읽는 법을 조상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글자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발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글자를 무엇이라고 읽었느냐, 조상들이. 요드해, 와우해가 나오면은 그 조상들은 그것을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아도나이는 전혀 다른 글자예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알레프, 달렛, 눈, 요드 이렇게 네 글자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날 영어 잘 보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 읽으면은 영어 성경에 특별히 NIV 요새 유행하는데 NIV나 RSV나 이런 영어 성경 읽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것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두 영어 성경을 안 읽으셨으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예?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NIV나 RSV나 거기에 아니, 안 나온다고 대답을 하세요. 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안 나오고 영어 성경에는 다 뭐가 나왔겠어요? Lord. 왜냐하면은 히브리인들이 그 글자를 무엇이라고 읽었습니까? 요드해, 와우해를 무엇이라고 읽었습니까?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그 뜻대로 그 롤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 발음을 모르니까 뭐라고 읽긴 읽어야겠는데 발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70인역이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도 해 와우 해 이걸 무엇으로 번역을 해요? 발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번역을 하면서 다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겠어요? 주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쿠리오스. 헬라 말로는 주님이란 말이 쿠리오스입니다. 그래서 다 그 요드해, 와우해 네 글자를 쿠리오스로 번역을 해서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헬라어를 라틴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 요드해, 와우해 글자를 헬라어가 다 쿠리오스로 번역을 했으니까 라틴어로도 무엇이라고 번역했겠어요? 도미네. 그 주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후에 모든 번역들이 무엇의 번역 패턴을 따랐겠습니까? 아니, 70인역 번역 패턴을 따랐어요. 그래서 영어나 독일어나 다 하나님의 이름 요드해, 와우해는 다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이름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이 70인역을 번역하면 그 전부터죠. 그 발음 안 했으니까. 전통이 쭉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다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 우리는 지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드해 와우해를 여호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은 언제 생겼는가? 아마 그 얘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 읽는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을까 하는 거 여덟 가지 방법을 얘기해드렸거든요. 제가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김성국 장로 그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랬더니 다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 해도 새 소리 듣는 줄 알 테니까 관심하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잊어버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냥 우리 기억력이라는 건 고약해가지고요. 해로운 거는 잘 기억하고 이익한 것은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예. 그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어? 예, 그래서 야, 6세기 경에 유대인 전통 학자들이 이게 모험이 없으니까 히브리 글자가 사어가 되잖아요. 사어가 못 읽으니까 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글자인데 이것을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6세기 경에 전통 학자들이 히브리 전통학자들이 헬라말로 마소레테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통학자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이때 지금 배워왔던 그 발음을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음기호를 만들었어요. 발음기호. 거기 주로 점 짧은 선과 아주 동글동글한 파리똥만한 그러한 점들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모음점이라고 그래요. 모음점. 모음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음기호를 만들었어요. 그 발음 기호를 만들어서 지금은 그 발음 기호만 배우면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다 발음 기호를 찍도록 되었고 그 발음 기호만 배우면은 읽을 수 있도록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발음 기호가 모음 역할을 하도록 해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요드해 와우해는 어떻게 모음을 찍어요? 발음 기호를 어떻게 찍어요? 모르니까. 발음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할 때 찍은 그 발음 기호를 요드해 와우해에다가 붙여서 읽자. 그렇게 이제 의논이 됐대요. 또 한편에는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발음할 때에 거기에 찍는 모음 기호를 요드해 와우해에 찍어서 발음을 하도록 하자. 어느 설이 맞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도나이의 발음을 찍었는지 엘로힘의 발음을 찍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찍어 발음 기호를 찍어서 만든 발음이 여호와입니다. 그 발음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면은 예호우와 그래 여호와 우리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제호바 그 엉터리 발음이에요. 이 원문 발음은 여호와가 더 가까워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이름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입니까? 네,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알게 했다. 6절에도 뭐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 내은 나이다. 이름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으면 그 이름이 없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죠. 개념이 없어져. 이름이 없으면 개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은요, 창세기 24장은 이삭 결혼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 집에서 길러온 참 성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저 고향 동네 가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얻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누구를 만났죠? 우물가에서? 그 이제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리브가에게 이제 뭐 물 마시고 그런 다 한 다음에 네가 네 집 소녀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면은 이 리브가가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그 24장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이 자기소개하는데 엄청 복잡해요. 요새 우리는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뭐 얘기해요? 자기야? 아니, 정확하게 우리가 뭘 얘기해요? 예? 성명을 얘기하잖아요. 성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가 없는 시대예요? 성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묻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조상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미리암인데 리브가인데 아이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말고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리브가인데 어떤 계통의 리브가냐?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을 때에 그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신분을 완전히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름이 없어지고 주님이라고만 말하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의 신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번역이 그런 전통을 따라서 번역한 사실을 보면서 아, 이 번역을 하는데도 이게 사단이 틈딴 것 같다. 이 제 생각이 맞은지 안 맞은지는 뭐 상관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들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성경들이, 모든은 아니죠. 번역된 성경들이, 대부분의 번역된 성경들이 다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Lord,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놨어요? 여호와. 저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밝혀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와. 그런데 지금 이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그거 다 그 전통 없애버리고 우리가 번역하던 여호와라는 전통 없애버리고 저 서양 사람들이 번역하던 전통을 따라서 새번역 성경에는 뭘 다 빼버렸어요? 여호와 다 빼버렸어요. 다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번역 성경은 참고로는 사용할지만은 주성경으로는 읽지 마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분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고 하라. 그리고 15절에 넘어가면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요드해 와우해 하나님 그렇게 발음 안 하셨을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 그 다음에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 그러니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게 했어요.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믿고 아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겠어요? 사단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는 일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한 거죠. 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얘기 여러 번 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기념칭호라고 그랬거든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기억해야 할 표호. 그 말하고 기념칭호 같은 말이거든요. 기억해야 할 표호. 그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12장 5절에는 저는 만군의 여호와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니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표호 이름이다. 그게 기념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내용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알면은요, 사실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약 끝장 끝절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풀이에요. 성경 전체가 제가 깨닫는 대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풀이해 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줄기가 그 이름 속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나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경을 읽어야 할 줄기를 잡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네 가지 기념이 있다고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숨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그 책에 자세히 써놨거든요. 혹 누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서 어제 김 장로님 말씀이 딱 맞네요. 네. 그게 네 가지 기념이 있어요. 지금 이거 네 가지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한 2시간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그 설명은 못하고요. 그 네 가지 기념이요. 제일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존재 양식의 기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알고 부르고 고백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르면 스스로 있다는 말 모르죠. 그런데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양 형제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모든 사람들이 독립해서 살 수 없는데 혼자서
아주 좋은 설명했습니다. 예,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는 살 수 없는데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만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아주 좋은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이 여호와 스스로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나 저는 자기 자신 안에 존재 근거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 근거와 존재 원인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아니, 그 대답도 안 해주시면 어떡해. 예? 아니, 우리들의 존재 근거와 존재 원인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예? 내 밖에 있어요. 그 나의 존재, 가장 가까이 나의 존재 원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요즘 집회하러 다니면서 잘 묻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숨 쉬고 계세요? 왜 쉬어요? 살아있으니까. 뭐 정답이죠. 오늘 아침 진지 다 잡수셨어요? 혹 뭐 아침 끌려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예. 그러나 하루 종일 굶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하거든요. 왜 먹고 마시죠? 예? 살렸고. 예, 자, 어디 가서든지 물으면 다 그 대답을 하거든요. 그 대답 정답 맞죠? 예, 정답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한테 물어도 다 대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해야 할 대답이 있죠. 재림 성도들이. 재림 성도로서 대답 좀 하세요. 그럼 뭐 하니 쳐다봐요. 예? 재림 성도로서 대답할 말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안에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다. 말이 복잡합니까?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은, 숨 쉬는 것은 순간마다 나는 내가 생존해가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 행위예요.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생존해가는 것은 내 안에 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여금 숨쉬고 먹고 마시도록 창조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때마다 자기는 누구와 관계없이는 스스로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있느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존재하느니라고 번역을 해놨죠. 네.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하신 하나님은 그 존재 근거와 존재 원인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성이에요? 무슨 성? 제 질문이 막연해가지고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 한 두 분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한 며칠 있다 갔는데요. 그 목사님 한 분. 목사님 학교에서 우리들을 가르칠 때 가끔 질문을 해놔놓고서는 내가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질문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답하기가 힘들죠. 에? 내가 그 소리 자주 했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게 하는 그 가장 원인이 그 존재성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들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천사들을 포함해서 다 누구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저희 풀러 신학에서 공부하는 목회자, 한국에서 왔는 이제 개신교 목회자 한 커플이 제가 딸내 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 거기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가요, 그날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왔어요. 한 여섯 명이 왔어요. 그 풀러에 있는 개신교에서 유학온 목사님들이요. 한 여럿이 왔어요. 한 여섯 명 왔는데, 그 이제 그 앉아서 뭐 이런저런 다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한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그냥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그 이 얘기가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참신하게 처음 듣는 얘기가 많대요. 예. 그래서 저는 또 깜짝 놀랐죠. 그랬나? 난 늘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 처음 듣는 얘기래요. 아, 그러더니 그 중에 목사님 사모 한 분이 아니, 목사님한테 와서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국으로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 두 번 와서 성경 공부했는데요.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때까지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말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가장 핵심되는 것이 생명과 존재 문제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십니다. 이 사단이 그 이름 아는 거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만 스스로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거룩하시고 그분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이외의 우주 만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들어있는 두 번째 기념입니다. 창조주로서의 기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어떤 존재가 아니 나는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장로님. 그 오장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 당신하고 상관없이 나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스투피라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너도 나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느냐? 예. 누가 그 얘기했어요? 루시프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 나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거라.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존재하게 해준 것은 나한테 돌려다 하고. 돌려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있는 겁니다. 시편 9편 16절 17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심판으로 자기를 알리시며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알리셔서 심판을 행하시며 그렇게 지금 번역되는데 요새 새로 나오는 번역들은요. 여호와는 심판으로 자기를 알리시며 루시퍼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스스로 있다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내가 창조해 준 것은 나한테 돌려다고 그리고도 네가 있으면 너도 나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니까 돌려주면 루시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도망갔겠어요? 그래서 도망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도망왔어요? 땅으로 도망와가지고 사람 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먹으면 너도 누구와 같이 된다? 그거 무슨 소리 하는 거 같이 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여호와 당신하고 상관없이 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주장했느냐. 그러면 내가 창조해 준 존재랑 나한테 뭐 해라? 반납하거라. 그것이 뭐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기념이 뭔가 하면은 이게 세 번째 심판주로서의 기념이에요. 네 번째 기념은 뭔가 하면은요. 여호와와 관계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생명과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의 의미예요. 네 가지 기념이에요. 자, 이 누가 이거 아는 거 원치 않겠어요? 에이, 루시퍼가 사단이 이거 원치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데요. 우리가 이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모두 몇 명이에요? 그 숫자로 14만 4천. 아,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인에 뭐가 있는지, 인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7장에.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쳤다는 말만 나와요. 그러면 그 인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이제 대답을, 정답을 한 것 같은데 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 이름, 그 도장에는 다 대체적으로 이름 아니면은 직위를 새기잖아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 기록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도장이니까? 예. 네. 뭐 도장이니까 이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뭐 맞지. 뭐.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4장에서 알 수 있거든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인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14만 4천인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 14만 4천인이거든요. 그런데 7장에는 14만 4천인 이마에 뭘 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 맞은 14만 4천인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딱 보니까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은 무슨 무엇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주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까 복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가 일치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하면 이름을 무엇이라고 써야지 맞아요? 복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침례를 주고 그렇게 하면 맞은데 그 이름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의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들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이나 이름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엇이겠어요? 여호와죠. 여호와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만 아는 거 아니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념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우리 마흔팀지어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이름 잘 기억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뭐 하러 오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 하셨지만은 그 중에 무엇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4만 4천인으로서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 알아야 될 것이며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튼튼히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증인들도 됩니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말하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여호와의 증인들 되게 좋아할 것 같죠? 아,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진짜 여호와의 증인들은 재림 성도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이름을 확실히 알고 의미를 아셔서 14만 4천의 인맞은 자로서 이 이름의 의미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종말에 참된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그 직무를 다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야영의 주최를 하면은 주최하는 교회 교인들은요, 공부하는데 참석을 못 하더라고요. 바빠가지고 수종 드느라고요. 이번에 제 시간은 오후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을 위해가지고 170페이지짜리 책을 써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2009년대에도 제 시간 주어서 내가 책을 써서 다 나누어 줬잖아요. 요새 잘하는 사람들 다 파워포인트 해가 보는데 난 그거 할 줄 모르니까 그 대신에 내가 책을 써서 다 나누어 드렸어요. 2009년에도 다 그냥 나누어 드렸어요. 그때 제가 그 2009년도에 그 책 출판을 하고 가지고 오는데 한 2,000불 들었다고 그건 다 그냥 나누어 드렸거든요. 아니,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어떤 장로교회 권사 한 분이 2,000불을 나한테 줬어요. 아, 우리 재림교인 아니에요. 장로교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돈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이번에도 제가 2,000불을 했는데요. 1,000분은 한국에 두고 1,000분은 여기 가져와서 이번 야영회에 지금 내 자동차에 잔뜩 실려있거든요. 가는데 오후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만 공짜로 주려고 그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글쎄요. 우리 마운틴뷰 성도들은 주최를 했기 때문에 드릴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토픽 6개를 취급을 했거든요. 4시간, 4시간밖에 없으니까 그중에 4개 밖에 강론을 못할 거예요. 6개를 취급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기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성경,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는 일은 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쪼록 우리 주께서 이런 열망을 가지신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